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양국 군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국회에서 미한 동맹 관계를 기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오늘부터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미한 해군 함정 40여 척이 투입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정례훈련이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라며 모든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시리아의 방공미사일 기지를 공습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시리아군이 레바논 상공을 비행한 이스라엘 국적 비행기에 공격을 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시리아 방공미사일 기지에 폭격을 가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를 겨냥한 건 2011년 내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비행기들이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정례 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을 당한 비행기들이 모두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300명이 숨졌다고 소말리아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가디슈 시내 중심부인 호단 지역에서는 이날 트럭을 이용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후 메디나 지역에서 또 다른 폭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모가디슈 시 긴급 구호 관계자는 실종된 사람이 여럿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2007년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의 저항활동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알샤바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가디슈 등 소말리아 여러 지역을 장악했으나 2011년 아프리카 연합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의 주요 군사기지 등을 장악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이번 군사작전으로 키르쿠크 지역 내 석유회사와 정유회사, 발전소 등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 과정 중 이라크 정부군과 키르쿠크 자치정부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측은 유전지대인 크루크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달 25일 실시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반발해 국제선 항공기의 키르쿠크 지역 운항을 금지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판매를 막는 등 고립화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보수 성향의 제바스티안 크루츠 국민당 대표가 오스트리아 사상 최연소 총리직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개표를 거의 마친 현재 외교장관인 제바스티안 크루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31.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의 자유당은 27.4%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이와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26.7%로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잭 키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이 주장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대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5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 하루 전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외교는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이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틸러슨 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일축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외교적 노력을 훼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정상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그런 노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불인정한 것이 북한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개막을 앞둔 중국 당대회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과거 여러 행사를 뭔가 도발을 저지르는 계기로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의 공식 발표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나 핵미사일 개발만으로는 군사 대응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법과 연방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을 긴급히 상기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 국가안보위원회 마크 슐먼 의장은 1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decided to write this letter to President Trump because we are concerned about a rush to war and particularly a rush to war that
편지는 실제로 미국의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제적 자위권은 상대국에 의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자위 조치를 말하며 선제 공격으로 잘못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게 변호사협회의 지적입니다. 국제관습법 중 캐롤라인 시험에 따르면 선제적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외세의 위협이 절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이에 따라 단순한 수사적 엄포, 군사력 전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체는 이 같은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슐먼 의장은 VOA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화염과 분노 발언 등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respond to actual or imminent armed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실제 공격 혹은 임박한 공격에 대응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미국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의회에 전쟁 선포권이 있음을 명시한 미 헌법 1조 8절 11항을 대통령에게 단독 전쟁 개시 권한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1960년대와 7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60일까지만 해외에 미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 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대규모 군사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무력 사용권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 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사용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9.11 테러 공격이나 이후 중동의 알카에다, IS가 자행하는 테러와 연계됐다는 지적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갖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전쟁을 선포하고 개시할 내재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서한은 미국에 대한 실제 혹은 임박한 공격이 없다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엄포, 핵과 미사일 개발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2만 5천 명의 회원을 둔 뉴욕시 최대의 법률 조직입니다. 이번 편지는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뒤 변호사협회 회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원들을 대변해 발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잭 히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이 밝혔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키언 장군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제 공격에 앞서 해상 봉쇄를 통한 경제 압박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도 군사 옵션에 포함된다고 말했는데요. 키언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선제 타격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it really would be a last option. And that would assume then that
선제 타격은 경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질 마지막 옵션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췄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 봉쇄를 통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북한의 ICBM을 타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무기, 로켓, 미사일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를 향한 군사 작전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이런 군사작전은 전면전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공격할 방법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해상 봉쇄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작전입니까?
A naval blockade is an option that's available and it would just shut off all commerce.
해상 봉쇄로 거래를 전면 차단해 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방법입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측근들이 지도자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직접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 역시 북한 지도자를 직접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을 좀 더 책임감 있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다른 공산당 지도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과 동맹국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It's a realistic option because it what President Trump is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인을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선제 타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전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옵션을 당연히 원치 않으며 한국 전쟁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지휘관들은 이 군사 작전이 주한미군과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미국인을 위협하며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겨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도 막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Secretary Tillerson has said is that he is prepared to go into negotiations with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멈추고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의 조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 행정부의 정책이자 목표는 핵무기 없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싣는 등 테러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일부 인사들은 소위 쌍중단,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United States will not permit North Korea to drive a wedge between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군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이며 군사훈련은 이런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거절했습니다.
한국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을 비롯해 미국의 전술 핵제 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we would not like to see more nuclear proliferation and that's why we want to denuclearize the North.
미국은 핵 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이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동안은 이를 말리려고 할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술핵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포병용이 아닙니다. 모두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술핵 폭탄은 전투기 등에 싣는 겁니다. 이 무기는 김정은의 로켓과 미사일, 핵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한국인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That's true. Yes. I think it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y are sovereign state.
맞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고 국가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자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한 동맹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No. No, that's no. We our alliance South Korea is firm, and there will not be any separation from that.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이를 갈라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부터 이런 헌신을 약속했고 한 번도 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 행정부가 북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전임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developed a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ich by definition
협상을 통해 북한 ICBM과 핵무기 소형화를 막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하나의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군사 옵션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미국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설득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는 두 번째 정책은 외교 옵션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또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자국 은행들과 북한 간 거래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로 정책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엔 제재 수위도 훨씬 높아졌는데요.
Third part of the policy was to go to the United Nations and get the United Nations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정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두 차례 채택됐고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모두 이를 지지했으며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매우 다릅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한국을 북한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understand you know people's concern. But this is a sovereignty issue.
그런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의 주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않았고 이는 한국이 원한 겁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을 다시 미국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드의 우려를 표명하며 배치를 늦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장관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문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북한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와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적 발언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 혹은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We're not depending on those critics to tell us what is the military.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 이런 평론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낼 능력이 있는 정보기관에 의존합니다. 평론가들은 모두 개인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현재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정보기관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He's similar to ruthless dictators we've seen throughout history. He's repressing his people.
그는 과거에 봐왔던 무자비한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자국민을 억압하고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굶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억압적인 지도자이고 매우 끔찍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정권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잭 퀴언 전 미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미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는데 2주에서 6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올 들어 네 번째 방북입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1일 VOA에 미국 시민권자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방북한다며 방북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모두 국무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여권을 받기까지 5주에서 6주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병원 25곳에서 30곳을 방문해 지원 물자가 제대로 도착해 분배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병원의 수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사업은 1차적으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 간염병원 인근에 우물을 파고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물탱크와 태양열 전지판, 배관시설을 설치해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이번 방북 기간 중 500명이 넘는 B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검사를 실시하고 간염 환자 치료 사업도 진행합니다.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AFSC도 12일 VOA에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10월 방북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receive the special validation passport. Yes, it was just today actually. Yeah, but we have not.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을 받는 데까지 총 14일이 걸렸으며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대니엘 제스퍼 AFSC 아시아 사업 담당관은 방북 신청자가 직접 영사관에 찾아가 특별 여권을 신청해 빨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so we are. It was the State Department determined that our trip was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방북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국무부에 보내 승인서를 받고 이후 영사관에 특별 여권을 신청해 당일 발급받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이 단체의 린다 루이스 대북 사업 담당관 등 3명이 10월 중순 북한을 방문해 이 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routine monitoring and evaluation trip.
이 단체는 2005년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전수하는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북한 협동 농장에 플라스틱 육묘 상자를 사용한 모내기 농법을 처음으로 전수했습니다. 이 단체는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소재 협동농장 4곳과 농업과학원, 김일성대학, 계흥상농업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1일부터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 승인 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줘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란 핵협정 불인증이 북핵 문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하고 의회가 파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동맹들과 균열을 만들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핵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새로운 위기를 만들었다며 한반도에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능력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날 행동과 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평판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다면 미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함께 힘들게 맺은 합의를 되돌리는 전례가 있다면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절대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이란 핵 합의가 실패한다면 중동과 한반도 모두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미국의 동맹들과 북한 정권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고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 위기에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위험한 수준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국과 동맹국 모두 미국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더욱 손상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고 같은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을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인데 이란 핵 합의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핵 문제와의 연계성을 거론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밥 코커 상원위원장과 탐 코튼 상원의원은 이란 핵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행정부와 공화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개발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미국의 제재 조치들을 되살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란 핵협정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란의 핵합의 준수에 대한 인증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 결정이 북한의 핵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윤국한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북한에 보내는 완벽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이뤄질 경우 절대로 어정쩡한 합의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지난 2015년 7월 이른바 P5 플러스 1, 즉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가 1994년에 미북 간 기본 합의처럼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흔히들 하는 말로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시절에 미북 간 대화나 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핵 합의 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예.
북한이 이번 결정에서 미국이 매우 까다로운 합의를 기대할 것이란 점을 배화할 것이라고 말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두 합의를 거론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왔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깅글리치 전 하원의장이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헤일리 대사도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하려 하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도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서 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란과의 핵협상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된 다자간 외교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을 더욱 꺼리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예,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란 핵 문제가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 현안이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 줄곧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다뤄왔고요.
예.
이 바로 이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핵 문제가 겹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왔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가 북핵에 우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의 반응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협상에 참여했던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모두 비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늘 강조해왔던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이 부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정상 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 북핵 문제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 유네스코 탈퇴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국제사회에 적잖은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예.
여기에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불인증이 더해지면서 자칫 북핵 공조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불인증 결정이 북핵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뉴스 해설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요. 베이징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치 풍조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이 로힝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 미얀마의 차관을 중단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의료보험 체제 아래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 걸 두고
예.
민주공화 두 당이 지난 주말 갑론 을박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대선격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 당대회가요. 오는 수요일 18일 막을 올립니다. 7인 상무위원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행사인데요.
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서 당 최고 지도부는 곧 국가 권력 핵심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5년이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에서 함께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안은 베이징 행사장 주변 경계 수위를 크게 높인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이전과는 다른 점들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진 걸로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 직능별 대표들은 이 베이징 시내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이 상당한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요.
예.
올해 당대회에 참가하는 2,887명 대표들 가운데 일부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런 혜택들이 사라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없앤 겁니까?
네. 대표들이 묵는 호텔방에 제공되던 뭐 과일이라든가 무료 이발 봉사도 이번 당대회에서는 없어졌고요. 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뭐 집에서 먹는 밥 정도로 간소해졌다는 게 한 방송의 얘기입니다.
예.
언론들은 당 중앙의 사치 풍조 근절 노력에 따른 거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5년에 이 트레이드마크 특색이었던 반부패 운동을 이런 변화와 연결을 지었는데요.
예.
특히 이런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이 사치 풍조의 대명사처럼 지적되던 이 골프장들을 지방 당국이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당대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자, 이번에 당대회에서 결정된 내용들 어떤 걸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8차 체제를 마무리하는 칠중전회가 지난 토요일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의제 윤곽을 잡아서 19차 당대회로 넘겼습니다.
예.
당내 안건과 국내 정치, 대외 정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당내 안건으로는 중국 공산당 헌법인 당장을 고치는 안을 확정한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공산당 헌법 당장, 뭐 어떤 부분을 고치기로 한 건가요?
네, 시진핑 주석의 주창했던 그 치국 이정 이론이 당장 개정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시 주석이 이름까지 당장에 명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현재 당장에는 지도 이념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이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이 명기돼 있고요.
예.
장점인 전 주석이 주창한 3개 대표론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등은 주창자 이름 없이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새 지도 이념이 치국 이정이 아니라 시진핑 사상 내지는 시진핑 이론으로 당장에 삽입될 경우에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는 걸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전망하고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또 이번 당 대회에서 뭐 중국 내에서 보자면 누가 상무위원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인 상무위원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채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예.
67살이면은 새 직책을 맡을 수가 있고 68이면 은퇴해야 한다는 7상 8하 연령 제한에 모두 걸리기 때문에
예.
5명 전원 교체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왕치산 기후위원회 서기가 연령 제한 예외로 유임될 거란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외 정책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을 19차 당대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남중국해 관련 상황인데요. 미국이 해군 함정을 남중국해에 보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이번 당대회에서 이 남중국해 정책을 보완할 걸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미얀마에게 주는 차관을 중단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미얀마 개발 목적으로 제공하는 2억 달러 차관을 중단한 걸로 현지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정부군 공격을 위해 피해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몰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 8월 말 이후에 53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관련 정세 불안을 바로 세계은행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얀마 정부에 실질적인 압박을 단행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로힝야 사태 저희들이 과거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미얀마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로힝야 난민들이요. 정부군과 충돌 와중에 피신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예.
유엔은 이 관련 사태를 인종 청소로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도착한 난민들을 해당 국가가 받아줄 형편이 안 돼서 대부분 급조된 난민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심각한 식량 부족과 야생동물 습격 등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상황을 인종 청소로 규정을 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소수인종 집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행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얀마 군에 대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이요. 지난달 22일에 이 관련 텔레비전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적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이 로힝야 난민 사태의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은 난민들의 귀국을 도울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는 어떤 행정명령식으로 조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운데 특히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 부분이 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지난 주말 동안에 설전을 주고받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요. 어제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체계에 불을 질렀다면서 대통령이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화가 나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상원 공화당 중진이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같은 날 CBS 방송에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현행 오바마 케어보다 유연한 조항이 담긴 합의를 민주당과 만들어낼 걸 권유한 걸로 그레이엄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의원은 지금 민주당 쪽과 협력을 해서 이 오바마 케어를 수정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패티머리 의원하고 함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법안을 만들고 있는 두 의원은 뭐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하원 공화당 보수파들은 이 보험회사에 주는 보조금을 꼭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주는 이제 보조금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그 쟁점입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줘서 보험회사가 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보험료나 병원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보험료와 병원비가 너무 싸서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던 겁니다. 이 보조금 규모가 올해 70억 달러 규모였고요. 내년엔 이 90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예.
오는 10년 동안 한 1000억 달러 규모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방송 회견에서요.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레이엄 의원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도 만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업무를 주정부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사건에서 표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한편 이 빌 캐시디 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오바마 케어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려는 백악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콜린스 의원이 지난 주말 미국 언론들과 회견해서 보조금이 보험회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라면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자, 이제 건강보험 이 쟁점을 두고 이 남은 회기 동안에 민주, 공화 양당이 격하게 대립할 텐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몇몇 현안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폐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군요.
네,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이 합의가 안 돼서 12월 초까지 임시 예산으로 연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민법이나 건강보험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진전이 없게 되면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불사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 ABC 방송에 나와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 여부는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에 달렸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하고 회동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 남포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0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1도, 사리온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곳에 따라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오늘부터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미한 해군 함정 40여 척이 투입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정례훈련이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라며 모든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양국 군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국회에서 미한 동맹 관계를 기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300명이 숨졌다고 소말리아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가디슈 시내 중심부인 호단 지역에서는 이날 트럭을 이용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후 메디나 지역에서 또 다른 폭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모가디슈 시 긴급 구호 관계자는 실종된 사람이 여럿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2007년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의 저항 활동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알샤바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가디슈 등 소말리아 여러 지역을 장악했으나 2011년 아프리카 연합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시리아의 방공미사일 기지를 공습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시리아군이 레바논 상공을 비행한 이스라엘 국적 비행기에 공격을 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시리아 방공미사일 기지에 폭격을 가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를 겨냥한 건 2011년 내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비행기들이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정례 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을 당한 비행기들이 모두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전복된 선박에 적어도 5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확인된 사망자 5명 중 4명은 어린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21명이 구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힝야족의 난민 선박은 대개 적정 수용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하며 현재 실종자 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5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이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의 주요 군사기지 등을 장악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이번 군사작전으로 키르쿠크 지역 내 석유회사와 정유회사, 발전소 등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 과정 중 이라크 정부군과 키르쿠크 자치정부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